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었죠. 그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초부터 좀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왔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겹고 부정적인 교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이 되는 것들은 싫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신앙이 바로 되어가지 못한다. 그런 우려도 같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암에 걸릴까? 배만 조금 아파도 이거 대장암 아니야? 걱정을 하고. 또, 북한이 혹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고요. 자연재해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교통사고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두려운 것뿐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우리 육체 속에서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경계는 앞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책망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주님의 형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대신들이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던 자가 아닙니까? 왜 저런 사람을 우리 이 왕궁에 버려두십니까? 이런 어떤 대신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얘기를 듣는 다윗이 그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기 경험을 수리하면서 시편 34편 9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 성도들아. 그냥 세상 사람들 말고 성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위기의 경우에서도 결국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면 다윗의 우리에게 일러주는 얘기처럼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이방의 왕이나 백성을 두려워했다가 얻은 것이 없었음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분명히 하고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자람이 없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뒤에 보면 또 염려라는 걸 나오거든요. 두려움과 염려는 상관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인들 희고 검게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이라는 데서 이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경계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그동안에 이런 좀 부정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가운데 이 말이죠.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그 얘기를 결부시키면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의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동안에도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누가는 수만이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은 무리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요즘 소위 말하는 이런 음향기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그러나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주님의 영성이 첫째였을 것이고요. 둘째는 또 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세워서 집중하는 군중들의 자세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흡입시키는 그런 어떤 영성이 저에게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아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다른 데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같은 상태라면 구태여 우리가 이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죠. 음향을 증폭시키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영적인 깊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 음향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넣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세기에 이런 음향시설이 없어도 소리가 반전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잡음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돈이면 아마 그 시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음향에다가. 뭐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첫째는 이런 것들이 영성의 문제라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영성의 문제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취하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26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 수만 명의 말하자면 무리들을 모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무리들은 다 물러갔던 모습도 같은 요한복음 6장 66절 결국 육신을 먹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다. 오늘 말씀하고는 일관성이 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신앙을 배우들이 연기하듯 하는 것입니다. 또 짐지두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제스처, 그렇지 못하면서도 그런 척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뭘까요? 어떤 채 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조차도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아시거든요.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다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누룩이 여기서는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누룩을 좋은 표현이든지 부정적인 표현이든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뭡니까? 전염에 대한 경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면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염이 되는 그거는 얼마든지 좋은 거지요. 그러나 외식이 전염이 되면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외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아주 부정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시당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바울이 도착했더니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아마 바울이라든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왔겠죠. 도착하니까 그들과 안 본 것처럼 입을 싹 닦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바울하고 늘 동행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래도 경건했던 바나바조차도 이 좋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에 전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찌 보면 부정적인 그 전념의 신뢰가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왜 그래요? 그만큼 잘못된 외식의 전념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더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 하는 채 하는 잘못된 신앙은 빨리 고칠수록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경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면은 외식하지 말아라. 신앙은 연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이것은 감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도 숨겨지는 것이 없다. 여기서는 외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감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내놓으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어떤 모습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보는 것보다 더 속속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우리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면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실적인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더 심각한 사실은 주님께서 직접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계속해서 고치지 못하고 반복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주위를 돌아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의 경고등이 고장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가 한 부분이 고장나면 움직이지 못해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고장난 것은 그냥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난 차는 사고를 일으킨다면 우리 양심이 고장난, 신앙이 고장난 우리 영혼은 결국 천국에까지 고장 없이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없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마치 청백리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높은 자리를 위해서 국회 청문회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 청문회,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그렇게 깨끗하게 저 사람 정도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청문회에서 낱낱이 완전히 다 발가벗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리 정치 세계에서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가벗고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계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였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발가벗김을 당하는 그런 정치인보다도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숨길 수 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더욱 두려운 대로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두운 데서, 그건 뭡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죠? 골방에서도 역시 주위에 사람이 없는 데서죠? 귀에 대고 1대1이죠? 이런 것들이 공개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숨길 것 없는 공개된 빛의 삶을 삶으로 미래의 영혼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빛의 공개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한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명한 빛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빛에 합당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심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절 5절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 병폐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에 대한 경계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거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으니까 저주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또 시각장애자가 못 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으면서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도 뭐라 하냐 하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32절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는 것들. 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런가 하면 레위기 25장 17절이나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속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43절에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종을 함부로 부려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도 말끝마다 뒤에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특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발필만큼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택된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다. 그런 거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 몸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기껏해야 육신의 목숨만을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최후의 경우에 뭐라 합니까?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렇게 애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목숨만 살려달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모범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만 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반드시 타 죽을 위기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죽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굴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까? 그 왕을 의식하는 겁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법령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올무를 걸려고 하는 그런 대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하던 것을 변함없이 행하는 그게 뭡니까? 육신의 목숨보다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을 믿음의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 그럽니다.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의 앞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거는 믿음의 장인 11장 35절에 37절입니다. 왜 이런 짓을 당합니까?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남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혼 속에서 지옥에 던짐을 당한다면 비극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4, 5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에 주님의 희생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길 것이고 또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죄의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진노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지옥의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또한 말세 지말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 불신이라면 신앙 안에 있다고 해도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을 배우가 연기하듯 하는 외식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배은망덕입니다. 어디든지 충만해 계신 그래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귀 속에 대고 속삭이는 것조차도 마치 확성기를 대고 지붕 위에서 외치는 것처럼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의 권면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결국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지옥에 보내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물론 좀 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뒤집으면 역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는 그런 경외감으로 십자가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철로 역정의 길에 모든 것을 이겨가는 신앙의 용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